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세웁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명가를 세웁시다. 네, 오늘은 전세대 연합예배로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임을 확인하고 또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루터 신학교와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공동으로 다음 세대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경험 및 발달에 관한 연구, 이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지속한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이 가정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 가정 자녀들의 삶에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성인 멘토가 부모님 외에 3명 이상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단기 선교와 같은 봉사에 3개월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번째로 만족스럽고 유익한 교회 생활에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예배와 설교에서 감동을 경험했고요. 또 공동체로부터 존중과 환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10살 이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 리더십 영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 행사에서 연주를 했거나 성인 예배에서 안내를 했거나 또 성경 봉독, 헌금송, 기도 이런 교회 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부모 이외에 성인 신앙 멘토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이 지속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성인 회중 집회의 참여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집중 양육해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다음 세대에 특화된 사역들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지속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했었을 때에는 생각만큼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고등부까지는 잘 나오다가 이제 청년부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정착을 못하고 또 대학 문화에 휩쓸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 연령대에 맞춘 분화된 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서 사역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주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세대 간의 단절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물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가지 않습니까? 이 물길을 오가면서 이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산란을 하고 종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간에 볼을 쌓거나 뚝을 쌓거나 하면 이 물고기들이 다니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이 학원에 위탁하듯이 신앙을 교육부서에 맡겨버리고는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손을 놓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오히려 부서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부서에서 잘 해주겠지 그러고는 신앙에 대하여서 이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는 다음 세대가 성인 회중과 얼마나 통합된 신앙생활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신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 이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식구라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전세대 연합 예배,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있었던 온 가족 성경 쓰기, 이러한 사역들이 세대를 연합하게 하고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윗세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선두주자로 나선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에 달했는데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무려 2m 93cm에 달하는 엄청난 거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이 갑옷도요,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은 무려 57kg, 사람 몸무게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지금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도요, 창날만 6.8kg에 달하는 굉장한 무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무거운 전쟁 장비들을 들고 지금 선봉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감히 지금 싸움에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어린 다윗이 자신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내가 그것은 참을 수 없다, 내가 나라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전쟁에 자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자신이 쓰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어주죠.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이 주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거예요. 이 어린 다윗이 입기에는 투구도 갑옷도 이 무거운 장비들도 그렇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무겁고, 차라리 이거 안 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평소에 쓰던 양치기 할 때 쓰던 물매와 물맷돌 그리고 지팡이만을 들고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길 거라 예상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고 군사훈련도 받은 적 없고 그저 기껏해야 맹수밖에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이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강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요한 1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뜨린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이 되면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은 말로만 해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산을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앞을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 그 삶을 보면서 배우지 말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로 잘 알려진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러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자신의 삶과 수원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한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에세이인데요, 김요셉 목사님은 이 책에서 자신이 어떻게 목사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이 목회는 굉장히 끔찍한 것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님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지 말아야지 아주 굳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가면 또 어른들이 자기를 보면서 요셉아 너도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굳게 다짐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가끔씩 미국에 오시고 하면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 듣는 것이 싫고. 그런데 언젠가 이제 아버지께서 미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다가 자신의 학교 근처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데 오셨으니까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좀 서먹서먹하게 그날 밤을 이제 지내는데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잠깐 가시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보니까 이 불빛이 이 틈에서 이렇게 새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가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나, 왜 안 나오시나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 문을 살짝 열어본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변기 뚜껑 위에 이 타월이 두 개가 덮여져 있고요, 그 위에 성경책이 있었고 아버지가 그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이제 목사님이 들은 겁니다. 주여 우리 요셉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이 목사님이 듣게 되신 겁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잠은 이제 안 오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혹시라도 잠이 깰까 싶어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셉 목사님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그 목회자의 길이 그 순간만큼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삶으로 자신이 자연스럽게 초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얻어진다. 제가 청소년들을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학교 공부 때문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겁니다. 아이가 찬양팀이나 임역원이나 수련회나 뭐 비전트립이나 교회에 열심히 이제 재미를 붙이고 참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얘가 교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공부는 제대로 하나? 이래서 대학이나 가려나? 그래서 잔소리가 나오게 되죠. 너 요즘 자꾸 교회에서 늦게 온다? 숙제는 했니? 학원 갔다 왔어? 성적표는 어딨어? 계속해서 부모의 입에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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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부모의 입에서는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님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본의 아니게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을 조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약간 제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갔습니다. 잘 됐어요. 그리고 소위 돈도 벌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돈 좀 못 벌어도 조금 평범하게 살아도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 잘 다니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다고 한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대물림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예수를 잘 믿는 거구나. 근데 그러한 신앙에 본받을 만한 신앙의 멘토나 신앙의 선배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는 목가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인이 약 3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사는 곳인데요. 이집트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에 이 쓰레기를 다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철저히 냉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진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교회가 공동 양육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붙여줘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안쪽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이집트의 교회들이 예수의 신성만을 강조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슬람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말로 전수되지 않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그 스승을 따라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길 끝에서 승리하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알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삶으로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을 증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잘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중함을 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삶을 통해 대물림하게 하시며 이 믿음 받아 우리 모두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